5장 1절부터 길지만 15절 전체입니다. 5장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길갈이라 함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그 새해 송구 영신예배 첫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구영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는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새해 맞이 준비를 하고 또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죠. 2018년 12월 31일 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2019년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이 사실은 똑같은 태양인데 2019년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그런데 이러한 소원을 비는 행위를 교회에서도 송구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신문에 보셨는가 몰라도 송구영신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게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며 헌금봉투에 소원기도를 써서 내면 가족별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새해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재앙은 물리치고 복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런 모든 행위가 자기를 위한 탐심이며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이란 건 사실은 우리가 만든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준 연, 월, 일, 시가 되죠. 그러니까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새해를 주시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새날을 주시는 거고 새달을 주시는 거고 새 한 주간을 주는 것처럼 새해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말리고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사람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는 것보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요단은 어디냐면은 애굽의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서쪽에 있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갔으니까 그 가운데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서쪽에는 애굽 땅이고 요단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은 요단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듣고 결국 못 들어가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가나안 땅 밑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겠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민수기 13장에 홍해를 그렇게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40년 전에 들어갔으면 이길 전투였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지만 결국 10대1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은 부정적이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10대2로 부결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긴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들어가기는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칼의 죽임을 당했느니 차라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배반자의 모습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홍해를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으며 그 모든 어찌 보면 기사와 표적을 다 봤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했죠. 배반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일으켜주겠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세 이상 계수된 쉽게 하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전부 다 죽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요단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요단을 건넌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나와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새로 말하면 전문용어라면 포경수술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여요.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정말 힘들게 움직여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경수술하는 할례를 행하는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요. 여리고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전투를 하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포경수술하고 칼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성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지만은 못해요. 왜냐면 이게 그 할례를 행하면 포경수술 행하면은 이거 말 그대로 어기적 돼요.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리는 포경수술인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전투를 못한다고요. 근데 적을 앞에 두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 믿음이에요. 40년 전에 그 조상들은요,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은요,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식은 몸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열심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할례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진정한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기 전체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생식기 전체를 자르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낙태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낙태하신 자식이다 해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할례를 행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서 보십시오.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느냐? 지키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십시오. 12장 여기 나올 겁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48절 너희와 함께 거리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할례를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자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이스마엘과 다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 자식은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면 생식기 전체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삭을 낳고도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고백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총은 없죠. 칼 한 번 안 쓰고 이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성 일곱 바퀴 돌고 성이 무너져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행함으로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결국 믿음입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가다는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례를 행한 것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뜻인데 떠나가게 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애굽과 영원히 이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는 항상 광야에서 한 마리 모였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 이 사람들은 애굽은 떠났지만 애굽과 이별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 뭐였습니까? 몸은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애굽적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광야 40년을 살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항상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면 지금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는 이러한 수치를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보는 은사를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짧게 하는 걸 못해요. 막 준비하다 보니까는 주일날 설교가 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설교지로 다섯 장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송구영 시집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여덟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주일날도 한 시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설교하기 전에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한테 오늘 아마 중간에 뛰어넘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하다 보면 한 시 반이나 끝날 것 같다네 그랬어요. 그래갖고 최대한 줄여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쑥쑥쑥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다섯 장째 와 있어요. 기쁘죠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자들이 그 다음에 만난 일이 뭐냐? 아까 읽었던 13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군대 대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나는 너희 편도 적들의 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지만 아직까지 사고방식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편이냐? 제 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편은 그래서 좋은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나쁜 사람. 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여호수아가 묻는 이 질문이에요. 너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 편이라고 믿어요? 내 편이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편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일 뿐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우리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종교성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신은 내 편이 돼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한테 뭘 해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태양을 보고 빌고 또 산에 가서 빌고 절에 가서 빌고.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빌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성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세요. 근데 여호수아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오신 분은 내 편도 적편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비로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걸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구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뭐죠? 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주여.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라는 뜻입니까?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종의 자리로. 이걸 누가 요구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대장.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종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의 자리에 쓰는 걸 원하지 않죠. 이름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분을 주인 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누가 주인 되고 있냐? 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까지도 내 편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길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근데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한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래. 이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는 주님께 돌아가고 주께 속하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뒤로 쭉 넘어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니라. 하나님께서 25절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못 받지 못한 자들을 다 벌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 할례는 유대인만 행해요. 지금은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다 그 포경술하지만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행한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는 행했어요. 근데 뭘 할례를 받지 못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자,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신명기 30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몸의 할례는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담으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다른 표현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6절에 보십시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할례와 새 언약과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근데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한마디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을 거스리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물었죠.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아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돈이 좋고 예수를 믿어도 다 성공하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나보다는 그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월등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길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가 늘 임해야 됩니다. 늘 새롭게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돼야 되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강권하다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자입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야, 아까 하나님께 속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신을 벗고 엎드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니까. 이게 뭡니까? 할례 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할례를 받은 자라면, 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제부터는 2019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갈에 서서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2018년 안에, 아니 그 전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했던 모든 수치들이 어떻게 해요? 굴러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늘 길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뭐예요? 적들, 하나님의 적이 뭡니까? 물론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게 항상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적, 세상 앞에서도 할례 받은 자로 서야 됩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리고의 군대들이.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을 믿은 할례 받은 백성들은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나를 위해 살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수치는 다 굴러가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는 2019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불렀지만 2019년 한 해도 예원께 주제곡 같은 곡입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리고 여전히 주를 믿는다면서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오시어서 우리 앞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팔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주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주라는 이 외침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2019년 한 해 동안도 왕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를 길갈에 세우사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사 우리의 신에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왕이라 왕이라 고백하여 주의 종으로서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따라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종으로서 살고자 마음먹고 작정하는 예원 가족들 위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